시편 68장 5절 6절 시편 68편 5절 6절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며 사슬에 매인 자들을 끌어내시거니와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는 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으로 외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한 교회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프레드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토론토에서 열리는 한 목회자 큰 집회에 갔었다고 합니다. 그 집회 강연장 뒤에서 그런데 그 벽에 기대어 불편한 몸으로 앉아 계신 한 노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봤죠. 한때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던 저술가이기도 하고 강연가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이기도 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은퇴를 하신 뒤에 스트로크가 와서 거동이 불편하였고 큰 강연장 뒤에서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알아보는 사람도 거의 없는 듯 했습니다. 이 프레드 목사님은 그분을 알아보고 다가가서 한참 동안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노 목사님은 그 대화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레드, 정말 고마웠네. 사실 내 나이가 되면 멋진 휴가보다도 진솔하게 나누는 이런 즐거운 대화가 더 소중한 법이라네 하고 말이죠. 사람은 궁극적으로 외로운 법이고 이것을 봤을 때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인간은 세상이라는 시공간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다. 뭐 말은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게 동감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외로움에 대해서는 주님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사실 아담에 대한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사람이라는 것으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 기술들을 살펴보면 그 엄청난 기술들이 지금 있죠. 사람들을 더욱더 혼자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로 옛날 회사들의 일을 보면 사람들과 통화하고 대면 미팅을 하고 뭐 각각의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돼야지만 일이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고요. 리모트로 일하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캐나다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건물의 그 사무실 공실률, 빈 공간. 이게 굉장히 커져서 지금 사회 문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이 더 이상 많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그 컴퓨터의 발달과 셀폰의 발달, 게임 산업 확장 이런 것들은 사람들 간의 소통보다 혼자 있는 개인의 시간에 더욱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있었던 코비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아주 극도의 고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엔 잊지도 않았던 그러한 단어들까지도 접하게 됩니다.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말 못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Restriction, Lockdown, Quarantine, Staying Home, Online Service 뭐 이런 것들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흔치 않았던 단어들이 이제 우리의 일상에 성큼 다가옵니다. 이 모든 단어는 인간을 개인으로 고립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사실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점점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고 혼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외로움이라는 것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을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보다 풍요로운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지게 되는지 바로 주위에 자기를 일으킬 다른 자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다. 지금 전도서 말씀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조사를 보면 15세에서 44세의 젊은이들 가운데 사망률 1위가 마약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미국에서만 1년에 8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마약으로만. 이는 총기로 죽는 사람, 총기로 엄청나게 죽는 것 같은데 총기로 죽는 사람의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20%가 더 넘게 증가했어요. 마약으로 죽는 사람들이.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 이런 고독과 외로움이 커지면서 매년 그렇게 관련된 범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엽기적인 사건들도 더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보면 사실 지금의 현실을 대연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하나 말씀이 그대로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것 같습니다. 1절을 다시 읽으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라면서 지금 읽은 말씀드린 것들이 열거됩니다. 여러 상황으로 보아도 요즘의 세상은 참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가까운 것 같은데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른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위험한 것인가를 봤었을 때 2절 첫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수도 없고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남으로부터가 아니라 스스로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4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근 한국 뉴스 제목을 보니 최근에 한국의 하수도에서 가장 높은 약물 검출이 되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버리니까. 아시죠? 뉴욕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 거리는 지금 너무나 유명합니다. 마약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완전히 약물에 쩔어서 좀비처럼 되어서 이상한 몸의 자세, 막 다 이상하게 움직이도 못하고 막 굳어있는 상태로,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서있고 그들이 깨면 바로 다시 마약을 투여합니다. 끔찍한 것이죠. 약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대로 너무도 외롭고 힘들기에 약을 시작했고 더 큰 도피를 위해서 더 많은 양을 하게 되고 약물 투약 이후 깨어났을 때 더 크게 찾아오는 더 큰 고통, 다시 한번 더 큰 외로움과 우울함 때문에 또다시 약물을 하게 되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현실이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외로움을 일으키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외로움은 헤어짐에 의해서 오게 됩니다. 5절 첫 부분에 아버지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없는 자들, 부모와의 이별, 친구와의 이별, 가족과의 이별 등으로 혼자 남게 될 때 되는 그때에 물론 우리는 외롭게 되겠죠. 외로움은 스스로 고독을 즐기는 것과 매우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고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헤어짐은 참으로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여기에 지금 오신 분들은 다 한국을 떠나 오신 분들일 것이고 또 헤어짐에 대해서 인생을 통하여 많이들 경험을 하셨죠. 저도 헤어짐의 순간이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 떠올랐던 기억 중에 하나는 저희 가족이 미국에 이곳 밴쿠버로 올 때 서충원 목사님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었었는데 저희 처남 가족이죠. 사실 저는 그간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 식구와 직장 동료와 아주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게 된 사연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여튼 제가 의지하고 또한 보고 왔었던 사람은 그 가족이었었죠. 저희 처남 가족, 서충원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와서 제가 자리도 제대로 못 잡고 있을 때 참으로 많은 힘이 되고 이렇게 도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당시 오자마자 교회도 매우 어색하고 사람들도 어색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 처남 가정이 저희가 이주한 뒤에 1년 뒤에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바로 1년 뒤에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제가 떠나온 동부로 가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이제 맨 마지막 날에 저희 장인 납골당이 그 당시에 여기 저희 서리에 여기 있었는데 천안 가정이 떠나는 날 우리 가족 모두가 그때 이제 채린이 찬영이 아주 애기였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거기서 납골당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단히 시간을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그리고 이제 처남 가정이 밴을 타고 그 납골당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그 순간의 모습이 저는 지금도 굉장히 생생합니다. 참으로 그쪽 부부나 저희 부부나 정말로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가정만 바라보고 여기 밴쿠버로 왔는데 직장도 대대로 없이 저희 가정에 많이 의지했던 그 가정이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고 순간 저는 극도의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철저히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 이 먼 타국에서 외톨이가 된 듯한 느낌, 그래서 나의 아이들과 아내를 봤었을 때 더 큰 부담과 외로움이 더욱더 나에게 왔었던, 참으로 그 순간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두려움 속의 외로움이 지금도 들어보면 제 안에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어떤 헤어짐은 그러나 사람을 철저히 또한 외롭게 만듭니다. 둘째로 또한 헤어짐과 더불어 두 번째로 본문은 과부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과부는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헤어짐이 극도로 갔을 때는 죽음과 연관이 되겠죠. 죽음은 어쩌면 외로움의 최대치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한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죠. 그 죽음의 순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철저한 외로움의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그 죽음의 순간은 그 극도의 외로움의 순간을 견디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시고 친구분도 많고 막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시고 그러신데 이제 그 많았던 친구분들 다 돌아가시고 거의 이제 있는 분들은 다 거동도 불편하시고 아버지도 요양원에 계시고 이제 저희 형제들은 좀 멀리 살고 일상적으로 매일매일은 외로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하고 통화하면서는 그렇게 우십니다. 어쩌면 외로움에 우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말씀을 그냥 듣습니다. 어쩔 때는 한 시간도 듣고 듣습니다. 인생의 황혼길의 마지막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은 그런 외로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외로움을 별로 안 타는 성격이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희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외로움을 안 타시고 혼자서 잘 지내시는 분이라 생각하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외로움을 타십니다. 그런 걸 보면 인생의 황혼길에 마지막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외로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약간 확장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내 주변의 상황에서 오는 외로움을 생각해 봤습니다. 외로운 자들, 성경에는 외로운 자들이 많이 또한 나오는데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결혼했는지 아시죠? 다섯 번을 결혼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그녀가 갖고 있던 외로움과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그녀가 갖고 있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었겠죠. 부부가 결혼하고 헤어지는 것을 주위에서 이젠 많이 봅니다만 정말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듭니까? 그런데 그걸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섯 번이나 합니다. 자신의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마치 애정에 대한 결핍이 있어 보이는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자신은 어떻게 스스로는 변명할 수 있겠으나 남들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마 그 지역에서는 소위 따돌림을 당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됐었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물 들어오는 시간을 피해서 뜨거운 낮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갔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상황은 외로움을 달래고 사랑에 목말라 다섯 번이나 결혼했지만 끝내 그들도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어쩌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혼자서 그렇게 우물가로 남들의 눈을 피해 오는 것을 보면 그는 어쩌면 계속해서 외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를 둘러싼 상황 자체가 그녀를 또한 외롭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어떤 익스트림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외국 생활을 하는 저희들은 종종 같이 공감하면서 느끼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에서 또 외로움을 또한 야기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사슬에 매인 자들을 끌어내시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사슬은 감옥에 갇힌 자를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슬은 거동을 불편하게 합니다. 어쩌면 병으로 인해 자유가 작아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참으로 몸이 성치 않을 때에 외로움이 커집니다. 감기 하나도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아픔은 오롯이 개인의 몫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외로움이 커지고 어쩌면 그것은 나이 들고 병드는 그러한 인생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나이는 들어가고 이 병과의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러한 외로움일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는 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거역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외로움은 죄로부터 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그에게 외로움은 죄로 인해 오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때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이다. 더 크다. 외로움은 내가 발붙일 곳이 없이 이렇게 돌아다닐 나의 인생의 외로움은 나에게 너무나 크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한 것이죠. 외로움은 감당하기 힘든 형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나 자신을 가족과 내 지인으로부터도 떼어놓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떼어놓습니다. 그것이 죄의 정의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갭을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다섯 가지의 이유로 그리고 이 다섯 가지의 외로움들을 사람들은 적어도 인생길에서 모두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다섯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다섯 가지의 외로움을 진정 짧은 시간에 한 번에 극한으로 담당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를 잃은 아들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떨어지는 십자가 위에서 떨어지는 그 극한의 외로움의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말이죠. 두 번째로 고통과 죽음 앞에서의 외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는 극한으로 겪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통을 당하셨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죽음에 넘겨지셨으며 죽음 앞에서 그렇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사실 그분의 죽음과 고통에 대한 준비는 정말 철저하게 외롭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과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주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자신을 이해해 줘야 할 그 제자들에게 상당히 일찍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당할 것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나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이해도 하지 못했고 베드로는 심지어 주님의 계획에 대해 그럴 수 없다라고 자신에게서 난 생각을 더 앞세우게 됩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생각을 알아주거나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상황. 어쩌면 예수님은 외로움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진정 바로 앞둔 날 괴로운 마음에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산으로 올라가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37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은 굉장히 외롭고 슬퍼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스스로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외로이 홀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깨어있고 무슨 일이십니까? 아무 일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건만 그렇게 겟세마네 예 같이 올라가고 슬퍼해주고 같이 괴로워해주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 제자들은 깨어있지도 못하고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죽음을 앞에 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혼자셨습니다. 세 번째로 상황으로부터 오는 외로움도 역시 예수님은 겪으셨습니다.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비판을 받아야만 했고 그것도 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한 도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재판 과정에서 혼자서 스스로 외로이 그것을 그 재판의 모든 과정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갔고 그렇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다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철떡같이 얘기했던 베드로는 또 세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베풀 때에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인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또 보였을 때는 마치 지금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 비해 그 힘이 약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떠나고 맙니다. 그러기에 사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네 번째로 병으로부터의 외로움도 그러합니다. 얼마 전 저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가 견뎌야 했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채찍질로 온몸에 피가 나오고 살과 속살까지 찢어지는 그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며 가슴에 압박이 오면서 숨도 쉬기 힘들어서 몸을 쓸어내리는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온몸에 피를 쏟으면서 생긴 쇼크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극한의 고통을 갖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내가 그 아픔 안에 내가 있지 않기에 얼만큼 큰 고통인지 사실 제가 알기 힘듭니다. 병으로부터의 괴로움, 고문으로부터의 괴로움, 상처로부터의 아픔, 이러한 것들은 극도로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입니다. 주님은 정말 일반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극한으로 외로움으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죄로 인한 고통을 또한 당하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도 점과 흠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함이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얹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외로움을 통하여, 죄로 인한 외로움을 통하여 괴로워하셨고, 죄로 인해 외로워하셨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헤어짐을 맛보아야 했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철저한 외로움을, 극도의 외로움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천히 하나하나 구원의 길로 완성하셨습니다. 극도의 외로움을 구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오셨을 때 유대인만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셨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이방인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철저한 외로움의 과정을 통하여 도리어 그 구원의 길을 온 인류로 넓히셨습니다. 인간이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아버지와의 헤어짐까지 감수하면서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극도의 외로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역시 구원의, 우리의 구원의 길을 또한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지금의 많은 현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때, 지금 이때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야곱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며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훗날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이죠. 주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은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실 우리가 철저히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 개인만을 되돌아볼 때 구원이 나에게로 옵니다. 목회자나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일을 구원의 길로 안내해 줄 수는 있지만 그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일입니다. 구원을 위해 사람은 홀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남보다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성경의 잣대 앞에 내 자신의 그 앞에 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과 나 자신을 비교하여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내 죄를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내 죄가 올려진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기는 것을, 나의 죄가 씻기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씻긴 내 자신을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또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철저히 나를 고립시켜 나를 바라볼 때, 그때 진정한 구원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구원받은 후에도 그렇게 철저하게 나 홀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았을 때 나의 구원의 그 깊이와 믿음의 생활의 깊이가 더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집단적인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었건 가족이 그리스도인이건 내 부모가 그리스도인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어카운트, 나의 회계장부는 내 개인의 회계장부를 주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기본적인 고통 중 하나입니다. 특히 모든 인간은 젊었을 때 그들의 최고의 시기가 잠깐 있어서 마치 인생이 외롭지 않은 것처럼 잠시 보일 수 있겠으나 나이가 들수록 인간적으로는 외로움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나 그 초점이 맞춰졌을 때 어쩌면 우리의 외로움은 승화되어 나에게 그 외로움은 구원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외로움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닐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두 가지 기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인간의 인생을 통해 괴롭히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기관이고 그것이 두 기관의 큰 목적 중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올바르게 유지되고 있는 이 두 기관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면 사실 인간적인 외로움 그리고 영적인 외로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멀어지고 직장 동료도 떠나고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졌다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에게 가정 혹은 올바른 지역교회와 그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에 진정 감사하시고 가정의 일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각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나에게 외로움의 고통이 그렇게 찾아올 때 우리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때로는 네가 그거 경험해봤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이 괴로움을 아실까?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외로움에 철저한 외로움을 겪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하고 감사하시며 이 세상의 외로움을 승리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외로운 존재인 각각의 그 우리를 그 외로움을 승화시켜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그렇게 인간적 외로움에서 또한 건져주시며 올바른 가정과 또한 올바른 교회를 통해 우리를 충분히 또 그렇게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감사하시며 또한 기도하겠습니다.